창세기 58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의 삶. 이삭을 드림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그의 아들을 드렸는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의미 있는 역사일 뿐 아니라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의 칭호나 예수의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방면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이 장이 묘사한 그리스도의 여러 면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함.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간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조망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것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에게 했던 것에 생생한 그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여행했을 때 두 명의 젊은 종들이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 두 종들인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물에 사용할 나무를 취하고 그것을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이삭은 그것을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지고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구절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까지 나오시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즉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이삭이 번제물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삭이 제단에 올려졌던 그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예표했고 나무를 쳤던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표했습니다. 이삭은 어린 양으로서 제단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삭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아들과 아버지는 교통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는 동안 아버지와 교통했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또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과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당신은 믿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창세기 22장이 그것을 말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하늘의 대화를 듣기 위한 귀와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의 예표이며 시온산으로 가는 길에서의 그들의 교통은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아들이 아버지와 어떻게 교통했었는지를 묘사하는 생생한 그림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신약은 이것에 관해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서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첫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그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묘사합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갈보리로 가는 길에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스러운 교통에 대해 기술하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의 이 그림은 그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림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예표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다뤄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삭에 관해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봅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자인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습니다. 22장 5절에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그림에서는 다 자란 남자인 이삭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장의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문제를 그의 아내나 아들인 이삭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에게 나무를 지워서 그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묶어 제단 위에 놓았습니다. 그는 이삭에게 말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이 죽게 되었을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봅니다. 다시 이 그림을 봅시다. 이삭은 제단에서까지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산까지 걸어갔을 뿐 아니라 나무를 지는 것에 순종하였고 묶이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단에 그를 놓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손을 뻗쳤을 때까지도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묘사된 이삭의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주권적인 안배임을 볼 것이며 신약의 계시의 분명한 말씀과 일치함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삭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가로막으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12절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내 아들, 나에게서 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서 난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에게서 난 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두었으나 주님의 천사는 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수양으로 대치됨. 이삭은 수양, 즉 어린 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13절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죽지 않고 수양, 어린 양이 죽었음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들이 수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물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한 어린 양을 예정하셨습니다. 22장 13절은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싸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싸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수풀에 걸렸습니다. 수풀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풀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걸리셨고 빠져나갈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드려지기 위해 그분의 인성에 의해 걸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뿔을 기꺼이 인성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그림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기꺼이 우리에게 걸리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성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의 뿔을 사람 사이에 두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걸리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신약에서 보지 못하지만 구약에서 봅니다. 우리에게는 사복음서에 있는 분명한 말씀과 함께 구약에 있는 그림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에 의해 준비됨. 제단 위에 아들과 대치된 수양은 여호와 이레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명칭은 여호와가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뜻과 여호와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뿐 아니라 이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 안에서 이상을 가집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거기에서 공급과 이상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공급과 이상을 얻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갖기 전에 나는 부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는 신성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갖기 전에 나는 눈멀었기 때문에 이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공급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의 시각은 매우 분명합니다. 나는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빛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십자가에 오기 전에 눈멀어 있었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들은 공급과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에 걸린 뿔을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되었다는 이 사실의 깊은 의미를 성령의 지혜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함. 하나님의 아들로 대치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물입니다. 수양이 이삭 대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복음을 소년 시절에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분명한 그림을 보았을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이 이삭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갔어야 했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대속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으므로 그분은 위대하고 뜻깊은 분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칭호는 어린 양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두루마리를 열어볼 만한 사람이 없었음을 보았을 때 요한 사도는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이 말 다음에 요한은 바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 바로 그 어린 양의 씨가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이 씨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자라 계시록에서 수확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됩니다. 그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분명 신성한 계시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계시하는 그리스도의 그림은 어떠한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심, 씨를 번성케 하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좋은 직업을 얻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위, 승진, 아내, 집, 자녀들과 같은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세웠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황금의 축복이 아니라 진흙투성이의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씨가 번성하는 축복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번성을 바랍니다. 나는 첫째로 미국에 50여 개의 교회가 있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100개, 그 다음에는 1000개의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또한 미국에서부터의 증가가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으로 퍼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퍼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 원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범주의 백성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바닷가 위의 모래와 같은 백성, 즉 땅의 티끌과 같은 백성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역사와 예언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두 범주, 즉 하나는 하늘에 속한 백성과 땅에 속한 백성의 백성임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늘에 속한 자손인 별들이고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땅에 속한 백성, 즉 모래와 티끌들입니다. 결국 유대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에 이것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을 모래와 티끌로 기술했습니까? 바다는 사탄에 의해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고 티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땅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 옆에 티끌인 모래로 나타내어집니다. 그들은 땅 위의 백성이지만 바다 밑에 티끌들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티끌, 즉 모래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타락시킨 세상인 타락한 바다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나 별들은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과 9절에 따르면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스런 성에 대항해 싸울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진이며 사랑스런 성 예루살렘은 분리된 모래의 성입니다. 그때에 우주에서 하나님의 관심에 주의할 아브라함의 두 범주의 자손들이 사탄의 선동하에 있는 곡과 마곡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사탄의 백성과의 전쟁입니다. 별은 창세기 22장에서 씨로 뿌려져서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수확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신약에 믿는 이들을 대표하는 열두 사도들로 구성됩니다. 사도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하늘의 별들이며 열두 지파로 대표되는 이들은 바닷가의 모래입니다. 이 두 백성들은 마침내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함께 건축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씨에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집이나 차나 학위나 승진이나 아내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의 증가요 교회들의 증가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그날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의 번성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얘는 모든 차들과 집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번성만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축복을 볼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번성하리라는 원칙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그를 드렸습니다. 그런 후 이 이삭 한 명이 수많은 별들과 모래로 증가하였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려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그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새 예루살렘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주게 될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한 씨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한 씨에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짧은 구인 그리스도 안에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 구는 신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갖습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모든 별들과 땅의 모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새 예루살렘은 위대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나 계시록 끝에서는 모든 참된 믿는 이들을 포함한 단체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한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영국이 축복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즉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증가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시다.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에 퍼질 증가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다만 그리스도의 증가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세 가지로 계시됨. 창세기 22장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즉 주님의 천사, 수양, 아브라함의 씨로 계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뻗쳤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양을 보고 그것을 죽여 이삭 대신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것은 증가하여 축복이 됩니다. 이 증가는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천사가 막고 수양이 대치되고 씨가 축복을 가져온 것을 봅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너무나 비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분이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수풀 속에 걸린 수양이 되셨습니다. 못 박힌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인 그분의 유일한 씨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셨던 주님의 천사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수양을 공급하셨고 그것은 결국 씨가 되었습니다. 그 씨도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작거나 제한된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되시는 크고 무한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